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을 이야기하면 아마 서머나 교회 편지를 마치게 될것 같네요.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말씀의 은혜에 젖도록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이 스머나 교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목사님 다시 한번 읽으시죠.
예,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시대에 환난과 궁핍과 핍박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자가 있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진리 위에서 바르게 이끌었는데요. 10대 박해 중에 서머나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들에도 폴리갑 같은 훌륭한 사자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뭐,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순교 이야기,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교자들의 이름들을 제가 책에서 본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의 사자들이죠. 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요, 버가모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버가모 시대로 넘어가면서 화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세상이 교회를 정복하게 되어 버리는 현상이 되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교회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속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버가모 시대 이야기가 됩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예.
이제는 서머나 교회에 약속한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야 될 시간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은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다음 말씀만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여기에 먼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으로 정말 교회가 이 풍비박산이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각박한 느낌이잖아요. 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장에서 충성하라의 하라로 번역된 기누는요, 기노마의 현재 중간태 명령형인데요.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이 문법학자들이 말하네요. 이것은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의 배후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성경의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명령이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안락을 누릴 때 교회는 타락하죠. 그들의 목표와 소망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한 신앙으로 영원을 위한 삶인 것을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함 중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없는 환경에서는 차라리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정적으로 각박해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서문학교의 시대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의를 탐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삶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성도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이시겠죠?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지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보이네요.
예.
예,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는 순교에 이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기도 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된 되어 있는데 야고보 1장 12절을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인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신약성경의 헬라어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디아데마입니다. 이것은 왕관이거든요. 계시록의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나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의 면류관은 다 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도 계시록 19장 12절에는 디아데마라고 나옵니다. 예, 신약 성경의 면류관은 대부분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면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 안에서 늘 생명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씌워주는 면류관이라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고전 9장 25절요, 자랑의 면류관, 살전 2장 19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면류관들은 다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같은 면류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생명의 면류관인데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학자들은요 상급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 면류관의 이름이 그래 여러 가지로 불린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네.
사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자랑의 면류관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구약에는 이 면류관이 정금 면류관이라고 시편 2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명의 면류관이 정금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면류관의 이름 중에요.
예.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보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 권고는 역시 성령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증은, 마지막 보증이 좀 다르죠. 이것도 상급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만 네 번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장 11절과 20장 6절, 14절, 21장 8절이거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말 아닙니까? 재림이라는 말은 초림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사상은 그것을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해서요. 사람은 한번다 죽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정해진 한번 죽는 그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귀족이나 천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 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은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죽도록 예수 믿음에 충성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입니다.
진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가짜 사망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글쎄요. 이 가짜 사망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요. 사실, 지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면이라는 말을 쓰지만은요, 성경의 관점은 영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의 새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1000년 기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요. 1000년기 후에 있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거절한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면할 수가 없어요. 이한번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 하셨잖아요. 예,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이미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진짜 사망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가짜 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사망할 수 없는 몸, 즉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서머나 교회 시대에 약속하신 상급이죠.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 다시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좀 읽으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불못에서 소멸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가톨릭이나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불타면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망을 사망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악인이 없어진다고 시편 37편 10절에 말했거든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때는 사망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설 것이고, 결코 둘째 사망이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말씀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계시록 강론을 하면 앞으로도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인데요. 영혼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죠.
예.
예,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약 183번이나 나타나더라고요. 구역에 154회, 신약에 29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 영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 네페쉬를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페쉬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었고요. 심지어는 시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 7절에 시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네페쉬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쉬는 평범하게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한 말이 네페쉬 하야입니다. 하야는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산 네페쉬요. 그래서 하야가 빠진 네페쉬는 시체가 됩니다. 요즘 번역은 생명이라는 말을 생명체 또는 살아 활동하는 존재 등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창세기 2장 7절이 영혼이라는 표현의 시작입니다. 생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똑같은 네페쉬 하야가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모두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독 사람을 네페쉬 하야라고 한 것만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요즘은 생명체라고 번역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네페쉬 하야를 사람에 대한 것과 동물에 대한 것을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존귀하게 생각해서 동물과 차별화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살아서 활동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다 하야, 즉 생명에 떠나가면 다 네페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혼, 혼 또는 영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다 찾아 살피자면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원리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영혼은 죽는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에서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에스겔 13장 19절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에스겔 3장
13장
에스겔 13장 19절
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예,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고 했죠.
예.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죽이지 말아야 할 의인들을 죽이고 살리지 말아야 할 악인들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죠.
예.
또 영혼은 죽일 때에 피를 흘려 죽인다고 에스겔 27장 27절에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22장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예, 영혼은 죽을 때에 피를 흘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만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떠나서 단독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적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청자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네요.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신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나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따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낙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질문을 했으니까요.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좀 짚고 지나가지요. 먼저 누가 23장 4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질문하신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날 강도의 영혼과 함께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가셨다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셨다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지요. 마태 12장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요나의 영혼은 낙원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날 그 강도에게 끝날에 예수께서 강도를 낙원에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원문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영혼 불멸을 믿는 번역자들이 그들 생각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요, 그 말이요. 아멘, 레고, 소이, 세메론, 메테무, 에세, 엔토, 파라데이소인데요. 이것을 한 단어씩 풀면요. 진실로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소이 너에게, 세메론 오늘, 메테무 함께, 네가 있을 것이다, 메테무 에세, 네가 있을 것이다, 엔토 파라데이소, 그 낙원에. 원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의 구두점을 다 찍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요즘처럼 띄어쓰기도 없고 구두점도 없었고 모두 대문자로 붙여서 썼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책들도 그랬거든요. 훗날에 구두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에 요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구두점이 소위 너에게라는 말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점을 붙이면은 지금 번역한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됩니다. 그러나 구두점을요 문장 하나도 안 고치고 오늘이라는 세메론 다음에 붙이면은요 진실로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2장 40절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목사님 판단되지요? 당연히 세메론 다음에 구두점을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낙원에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때 그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해서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전통과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지금 불못에서 결코 죽을 수 없이 고생하는 영혼이 있다는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벌써 에베소 교회 편지를 설명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산자의 하나님과 산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이 것인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생각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도 자세히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자세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영원히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서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후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사망도 불타서 없어지고 음부도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예수님을 거절한 영혼, 둘째 부활한 사람들도 다 불타서 재가 되어 원래 없던 것처럼 살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낙원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산자이신 예수님과 살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이것을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죠.
네. 네. 정말 죽음과 핍박과 궁핍이 넘쳐났던 서문화 교회에 아주 필요한 약속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반드시 그곳에 참석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번 이야기도 끝내도록 하죠.
네. 예.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의 사자들과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낙원에서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